3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두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마음을 지키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비장한 각오가 생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장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이 간음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간음에 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먼저 이 간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동안에 계속 주고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간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는 간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웃에 있는 여인과 더불어서 간음을 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회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련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간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슬퍼하고 풀밭이 말라간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슬퍼하고 땅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범할수록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땅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꾸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면은 하늘의 새들도 다 떠나간다고 그랬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고생을 하고 지구의 이 질서들이 깨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이런 이상기온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구의 기후들이 깨어져 버린 생태계가 깨어져 버리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간음 때문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악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간음하는 것이, 음란한 것이 만연해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14절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로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요.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것만 할 줄 알지 이렇게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자가 없어졌다 그랬죠. 그런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은, 주의 종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은 간음을 하는, 악을 행하는 이것 가운데에서 돌아서라고 말을 해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만약에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종들 가운데에서도 가증한 일이 있다고, 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결국은 우리로 인해서 멸망을 고모라와 소돔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보세요? 다 주무세요? 제가 너무 이 소리를 거룩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근데 두 개가 다 맞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 맞는데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요. 자기들만 마음을 상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나가서 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의인 10명만 만들어 놓았더라면은, 그렇다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지 않았었겠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 이 성읍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에스겔서 16장 3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엇이 되는 것이라고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얼굴도 보지 않을 정도로 돌이키고 얼굴을 가리우는 그런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즉 간음하는 성도들아, 교회야 이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주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버립니다. 밋밋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동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간음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지시겠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침소를 더럽히고 음행하는 자들, 이 간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 살펴본 이 하나님의 말씀들, 제가 그냥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해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의 생활에 유익한 것이 못 됩니다. 유익한 것이 못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 이 사실을 오늘 저녁에 꼭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만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그분이 이토록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한다면은 곧 그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입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그분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들은 모두가 다 이 음란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때에도 일어날 현상이 바로 음란함이 이 땅에 가득 번지게 되어지는 이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인들의 치마가 자꾸만 짧아져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음란을 조성하고 있는 사탄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요. 이번에 제가 신방을 하다가 보니까요, 부부가 스스럼 없이 같이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손을,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늘 손을 잡고 간다고 그러고, 너무 사랑하는 것을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우리보다도 더 그렇게 우리 앞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보다 우리가 더 금슬이 좋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을 꼭 잡고 다니신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다닐 때 손을 이렇게 잡고 다니는 적은 많지는 않은데 그 두 분은요, 손을 꼭 잡고 다니신대요. 참 제가 그거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 남의 아내는 잡지 마시고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요, 교회를 오고 갈 때에 손을 좀 꼭 잡고 다니십시오. 그거 보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부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를 가지 마시고 아내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꼭 잡고 다녀봐도 이제 여러분 많이 사셔도 10년, 20년, 30년입니다. 그것 짧은 인생이라고요. 그 손을 좀 잡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금슬이 좋은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가요,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아내가 죽기 전에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세 남자를 사랑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 세 남자를 모두 다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순간 남편의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 세 남자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내가 어릴 적에 옆집에 살았던 오빠였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대학교 다닐 때 내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한 남자는 지금의 내 남편이 된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이 세 남자 모두를 지극히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이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누구 못지않게 나는 행복했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이 여인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없이 서럽게 울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말했던 그 세 남자가 모두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일평생 한 남자인 자기만을 사랑했던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내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었다. 얼마나 멋진 사랑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짝지어 주신 나의 아내와 그리고 나의 남편, 그 한 사람만 나의 이 진실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7계라고 그러죠. 7계명을 말합니다. 이 10계명 중에 7계명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남자는 자기의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의 남편을 사랑하지 말고 내 남편만을 사랑하라. 이것을 말해주는 이 적극적인 긍정적인 의미에서는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엉뚱한 데서 자꾸 찾으시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아내가 좀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내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요. 조금 내 남편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믿고 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보고 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든지 아니면 남의 아내를 탐내든지 상관없이 겉으로 간음 행위만 하지 않으면 그것은 7계명을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는 마음대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저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죄인들과는 같이 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랬었죠. 그러면서 어쩌다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간음한 사람을 발견을 해내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로 치기도 하면서 이 법을 주장하는 그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섭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오늘 올바른 정의와 해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즉 외적으로 간음의 행위를 한 것뿐 아니라 내적으로 이 마음에서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은 자까지도 또 마찬가지로 남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은 자까지도 모두 마음에서부터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자 보기를 또 남자 보기를 아예 돌같이 보라고 하는 뜻입니까? 그거 아니죠. 여자 앞에서는 또 남자 앞에서는 아예 눈꺼풀을 땅으로 내리깔고 땅만 보면서 지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세우고 있는 스스로 세우고 있는 그 의의를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은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이 그릇의 겉은 그리고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게 되면 탐욕이 있고 방탕이 가득하게 차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보게 되면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스스로 마음속에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의롭다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주님께서는 깨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와 행동으로 한 죄를 동일하게 간음한 죄다, 이 원인과 동기도 동일하게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름답게 생긴 여자를 보고 또 조각같이 생긴 아주 멋진 그 남성을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가 아닙니다. 남자들은요, 우리 장로님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점잖은 분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게 되면요, 한 번 더 눈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남성 도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인정을 하신 분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게 되면요, 한 번 더 눈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내 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조각같이 멋진 남자를 보면서 여자들의 눈도 한 번 더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자꾸 그거 엉뚱하게 겉으로 이게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옆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건 씨가 걸어가게 되면요, 눈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제 아내 이상형이 장동건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것이 죄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다시는 안 쳐다보고 싶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조를 잘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에 대한 칭송이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죠. 그래서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상적인 마음이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자가 남자를 볼 때에, 또 남자가 여자를 볼 때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제 이 마음속에 음탕함을 품게 되어지면은, 음욕을 품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곧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럽다라고 하는 것,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이 감정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죄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죄만 죄로 보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죠. 잠언 4장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간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제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그래야만이 이 간음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들고 나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요, 바로 이 간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 사탄이요, 대중문화 속에 숨겨놓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선전 문구들을요, 선전하는 것들을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음란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순간 살짝 지나가버리면 몰라요. 모르는데 그것을, 그 화면을 정지시켜가지고 확대시켜서 딱 보여주면요, 음란한 것들이 그 속에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TV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그 광고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대시켜서 보지 않으면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장악하기 위한 사탄의 술법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듣고 있는 그 MP3라든지 음악 있죠. 들려오는 그 음악 속에도 보게 되면 사탄이 숨겨놓은 이 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듣다가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 성적인 것에 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이유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지는 장기려 박사,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1950년 12월에 평양에서 한 병원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부상당한 국군 장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포탄이 터지면서 이 병원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는 어쩔 수 없이 국군이 타고 가는 그 차량을 타고 황급하게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김봉숙 여사와 또 다섯 자녀와 더불어서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늘 그리워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에게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혼을 하시죠, 권유를 할 때마다 이 장기려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기다려야만 된다고 그래서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자꾸 재혼하기를 권하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평양에서 결혼을 할 때 주례하던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앞에 세워놓고 100년 해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은 1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밤에는요, 꿈속에 아내가 자기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왔다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막 뛰쳐 들어오면서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환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장기려 박사가 웃으면서 내가 도망가라고 문을 열어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내 월급에서 그 치료비는 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 낳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붙들고 있으면 뭐 하겠냐고, 빨리 가서 땅이라도 파야 그래 가족들을 굶기지 않을 것 아니냐고 이렇게 되려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가 자기가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 누군가가 북쪽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아 줄 것이라고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정기려 박사가 선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은 북한에 있는 내 아내와 자녀들도 누군가의 그런 선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아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근데 1990년 초에 이 장기려 박사는요, 미국에 있는 어느 친척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무사히 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남북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띄웠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소. 그럴 리가 없지만은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 40년이 흘러 여든이 된 지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40년을 남한에 살면서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스스로의 언약인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한 말을 상기하며 당신을 기다렸어. 여보, 몇 년 전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몇 명씩 남과 북을 방문하여 해후의 기쁨을 나누고 돌아올 것을 기억하지요. 난들 왜 가보고 싶지 않겠소. 당신과 자식들을 만나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부모님 산소도 둘러보고 고향 집과 평양 신양리의 옛집에도 가보고 싶소. 그러나 1천만 이상 가족 모두의 아픔이 나만 못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 제외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북행을 신청할 수 있겠소. 나는 내 생전 평화 통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까지 다시 만날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끝내 이산가족 상봉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와주었던 그의 제자 김윤경 박사가 북한 당국과 합의해서 중국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부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했습니다만은 그는 기어이 이것도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면은 다른 이산 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빗발행 가족 사진 한 장만 보면서 평생을 그렇게 홀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통일을 보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새벽 1시 4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의 비문에 주를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만 써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과연 주님을 섬기다가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한 아내만, 단 한 명의 그 아내만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면 타인에 대한 이런 간음하는 것, 이런 것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남편에 대한 마음, 내 아내에 대한 그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결혼을 주례할 때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당신에게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 될 사람에게는 그럽니다. 당신에게는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는 오로지 자기 남편밖에 없고 남자에게는 오로지 여자는 아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배추 정도로 여기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사람으로 그냥 여기면서 살아가면 돼요. 괜히 여자로 보고 남자로 보고 그러면서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남편이 계시지 않는 우리 할머니들은요, 물론 다른 할아버지들에게 마음을 가지셔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는요, 내 아내와 내 남편 외에는 다른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간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눈이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고 하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미끼가 달려있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자꾸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에 미끼를 넣어가지고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실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이 말은 너의 이 오른 눈이 간음을 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곳으로 눈이 가거든, 그러면요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죄송합니다, 눈가를 빼버리라 그 말입니다. 눈알을 빼라 이 말 좋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하신 말씀인데요. 만약에 내 눈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자꾸만 음란한 곳으로 내 눈이 가거든, 빼버리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애꾸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두 눈, 성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애꾸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또 만약에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죠. 이 오른손이 자꾸만 음란한 곳을 향해서 가게 되거든 때리지 말고 찍어서 끊어서 버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 손만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천국에는 외눈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한쪽 손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실제로 뽑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눈을 뽑았습니다. 근데 또 왼쪽 눈이 음란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왼쪽 눈을 또 뽑았습니다. 또 뽑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음란함이, 간음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없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눈에 이 두 눈이 없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손이 없다고 해서, 찍어버린다고 해서 마음으로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자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저랑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음란한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손에, 두 눈에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제거를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손을 잘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잘라야 됩니까? 마음을 잘라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적인 부정한 생각들, 그리고 감정들, 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오는 이 모든 것, 이것은요, 손을 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단속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눈을 뽑는 사람처럼 그리고 손을 찍으려고 하는 비장한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간음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간음, 음란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는요, 앉아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눈을 뽑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손을 잘라버리려고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주무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건가요? 우리가요, 이 음란한 생각에 대해서 이겨내려면은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이것을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를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부부가 합법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 이유를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살짝, 물론 이것은 그 이유를 정당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혼의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음행한 이유로 인해서는 이혼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이 음행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다를 때에,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때는 그때는 이혼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이유로 인해서 이혼하자고 할 때는 이혼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오를 하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세상과 비슷하게 그렇게 만약에 이 음란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달은 대로 오늘부터 우리 속에서 음란함이 올라올 때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내 눈을 빼버릴 것처럼, 내 손을 찍어버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사탄의 이 마지막 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음행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그렇게